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요즘 남조선에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직업, 나이, 외모, 성별관 상관없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성공 여부는 그들이 만든 인터넷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어요. 이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옷차림이나 그들이 가본 곳, 또 그들이 먹은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유행에 편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것이 굉장히 이들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들을 통해 유행을 창조하고 영향력을 확인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삼지요. 이들의 성공은 숫자와 직결되어 있고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숫자와는 상관이 없지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모두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또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두 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기고 용월로 유배를 간 단종의 이야기인데 참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단종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벌써 천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궁궐 안에만 갇혀 살았던 어린 왕이 폐위되고 나서야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마음을 찡하게 했어요.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들과 조카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조는 비록 정치를 잘했다곤 하지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뭔지 참 씁쓸합니다. 저는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세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가져야 하는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권력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닐까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원래 노래 제목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제목의 찬송가요.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애썼던 정치 지도자들에 관한 영화죠. 저도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그런데 그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만든 존 뉴턴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영화 주인공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잖아요.
그럴까요? 존 뉴턴은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 의해서 성경과 찬송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어린 시절은 잠시뿐이었어요. 존 뉴턴이 11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뉴턴의 삶은 어둠으로 추락합니다. 온갖 방황을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해군에 입대하지만 곧 탈영해서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당시 노예선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해서 발에 쇠거랑을 채우고 줄러 줄줄이 묶어서 배에 태웠습니다. 노예들은 서랍처럼 위아래로 칸칸이 되어 있는 평상에 겹겹이 눕혀진 상태로 여러 날 항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배 안에서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노예상에는 노예들 가운데 병든 자를 바다에 빠뜨렸는데 때로는 노예들을 줄줄이 묶어놓은 줄을 전부 바다에 빠뜨려 병들지 않은 노예까지 죽이기도 했습니다. 가혹한 행위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노예상인들은 노예를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선의 선장이 바로 존 뉴턴이었지요.
그런데 존 뉴턴이 23살이 되던 해에 노예들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장이라지만 거대한 폭풍을 헤치고 항해를 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큰 폭풍이었고 또 갑판에 있던 선원들이 폭풍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파손되어 가고 있었죠. 곧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토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배워주셨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러자 곧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무사히 태풍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뉴턴은 회심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뉴턴은 자신을 거친 폭풍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시로 썼고 이 시는 찬송가의 가사가 됩니다.
당시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의 의견에 공감한 뉴턴은 노예선의 참혹한 현실을 정치회의에 직접 나가서 증언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존 뉴턴과 윌리엄 윌버포스의 접점이 생기는데요. 뉴턴은 자기처럼 잔인하고 돈밖에 몰랐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뉴턴이 깨달았더라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노예 무역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노예들의 비참한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권력자들은 노예로 인해 얻는 유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는 우연히 노예들의 잔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고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은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윌버포스는 실패를 거듭합니다. 건강도 악화되면서 자기가 하려는 일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윌버포스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바로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이죠. 그리고 윌버포스의 신념을 지지해주는 어린 시절의 친구이자 훗날 영국의 최연소 정치 지도자가 되는 윌리엄 피트 그리고 아내의 격려를 받으면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갑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싸움이었어요. 마침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영국 정치 해외에서 통과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악한 일은 결국 아무런 결실이 없고 스스로 무너지지만 선한 일은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네요.
네, 맞아요. 존 뉴턴과 윌리엄 윌버포스가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였겠지만 결국엔 결실을 맺게 되었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응답해 주실 테니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이 우고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초배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찌고 열두 동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났어요.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은 레위인과 관계를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글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예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서덤에서 로시 집에 방문한 천사들을 서덤의 남자들이 내어달라고 했었잖아요. 정말 비슷한 상황이네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방문객들이 천사라서 위험을 피해갔지만 레위인과 그 첩은 평범한 사람이라서 재난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너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부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폭도들에게 부인을 내어줄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서웠을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묵고 있던 집에 피해가 갈까 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고 주인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고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돔은 이미 죄악이 창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 기브아는 가나안 땅에 인민이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고 함께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함께 세웠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열두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축복받은 이들 같지가 않았어요.
가나안 거민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아내를 불량배에게 내어줬던 레위인은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내어주고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리위인이 처분 새벽이 될 때까지 불량배들에게 시달렸어요. 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간신히 젖 먹던 힘을 다해 남편과 이숙하려 했던 주인의 집으로 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죽은 것 같아요.
남편인 레이윈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집 문 앞에 자기 첩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괜찮냐고 물어봤겠죠. 어젯밤 당신을 그렇게 보내고 나도 너무 힘들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죠. 그런데 아무런 사과나 위로도 없었어요. 자자, 우리 늦었으니까 빨리 출발하자.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첩의 생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직접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준 사람이 무슨 양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첩의 시체를 싣고 집에 들어가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첩의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낸 것이죠. 이렇게 시체를 토막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낸다는 것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이 시체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는 기부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복수는 자신의 첩을 대신해서 하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레위인은 아마 지참금을 내고 첩을 드렸을 거거든요. 그러니 첩은 자기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 그러면 기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았다고 생각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였군요. 첩이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요. 그때 여성의 지위는 정말 낮았네요.
듣고 있자니 정말 슬프네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남녀차별이 너무 심했네요.
그리고 이 토막난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사실 시체를 토막낸 것은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도 나오지만 레위인은 모든 책임을 교묘하게 기브앗 사람과 베냐민 지파에게 미룹니다. 물론 먼저 잘못한 것은 기브앗의 불량배들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레위인도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천인 공노할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만 명이나 모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서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법영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어.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의 열, 천의 백, 만의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번에 모임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모여 레위인의 진술을 듣기로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왜곡해 진술하지요.
자신의 첩을 자발적으로 기브아의 불랑배에게 내주었고 간신히 그들에게 넣여나 후에 엉금 기어온 첩이 끝내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담담하게 나귀의 시체를 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첩이 죽어서 슬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자신의 첩을 농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야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기브아 불량배들의 부도덕함을 알려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자 꾀하죠. 레위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어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레위인의 말만 듣자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의 첩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다가 잡혔는데 그 와중에 첩은 욕을 당한 뒤 죽었고 자기가 무사히 도망쳤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리고 간신히 시체를 찾아온 뒤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을 고발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했다고 말하죠. 이 레위인의 거짓된 진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마음이 돼서 이스라엘 안의 죄악을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비누아스였어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맞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면 비누아스가 등장했던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월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월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가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는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뢰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음행을 하고 도망갑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고 더불어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전부 금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파하라고 보내셨는데 오히려 가나안의 풍습에 깊이 젖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믿음에 대해 너무도 자신만만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절대 가나안 풍습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도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려웠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탐욕과 살인이 난무한 삶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었어요. 자기들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나는 이야기와 같은 참극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벌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배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엔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가 없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서륜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 잘 지내고 맞나요?
네.
어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 이 일을 잘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마음을 단디 먹는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서륜 자매님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네.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네. 아, 마음을 새롭게 잡는 게 중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예배 하나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못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대표하여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으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북조선 신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흠양하여 주세요. 우리 북조선의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이서륜 자매님, 백이현 자매님 교독해 주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사사로운 개인의 시간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늘 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남들이 식어 있는 순간에도 내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남들이 널 때 같이 널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놀아서 어떻게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쉬고 있는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조금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늘 자기 훈련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운동 경기 임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대충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돼야 되는, 그냥 되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월이었어요. 2026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됐어요.
목사님, 저도 올림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내내 좋은 소식이 없는지 계속 찾아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운동 경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운동 경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승패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은 국가의 명예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올림픽 현장에 국가대표로 자격을 얻어서 참여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할게요. 그런다고 그 사람 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자체 경기를 통해서 최고의 선수를 선발해야 되는 건데요.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발전에서 뽑혀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10시간에서 15시간씩 반복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 반복이지요. 어제 했던 훈련 또 반복하고 오늘 한 훈련 내일 또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10시간에서 15시간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훈련에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도 싸우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대표가 돼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또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은 거잖아요. 그 금메달을 목에 건다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종목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선수라는 걸 인정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욱 치열하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안 좋다 할지라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내 인생과 더 대비되는 것 같아요. 운동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내 삶에도 뭔가 역전의 희망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역전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나도 노력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겠구나. 뭔가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나 올림픽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열광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올림픽을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과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번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목에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죠.
사실 메달을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럴 때 4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예선전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지난 4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메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지 메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긴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요. 우리가 이겼으면 환호를 하지만 쓸쓸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탈락을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올림픽에 참석한 사람에겐 메달을 못 받더라도 비슷한 거라도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가 된 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패자는 말이 없다. 오직 승자에게만 집중적으로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냉정하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더라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곳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을 때 비록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승리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달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 경기에 대한 표현은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시대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리스 고대에 올림픽 선수들이 모여서 힘겨루기를 하고 달리기도 했던 것이 바울이 살았던 고대 시대에도 있었군요.
네, 맞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경기장에 가서 그 운동 경기를 참관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경기장에 가서 참관했다면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저들은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달려간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서륜 자매님 읽어줄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달려간다. 걷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이 남긴 서신이거든요. 우리 서린자매님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줄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고 오지만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달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이게 끝날 때가 있다는 거네요.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갔던 사람은 메달을 따든지 못 따든지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령을 피우고 농땡이를 치고 쉬엄쉬엄했던 사람들 들은 메달을 놓치게 됐을 때 엄청 후회하게 되겠네요.
내가 왜 조금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가야 할 그 시간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돈보다 시간이 귀하다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금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하겠네요.
내가 지금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작년 한 해도 그렇고 올 한 해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겠어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사실인데요.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모든 것은 출발점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첫 번째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해보자.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끝까지 해낼 거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낼 것이다. 이런 각오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는 순간 내 몸은요, 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두 주먹이 괜히 불끈해지는 거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 해보자 라는 결단이 없으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 달려야 된다 생각을 하면 새벽부터 피곤하고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승리의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리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바꾸겠네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달릴 거야. 나는 더 도전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올 한 해 벌써 5월이지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우리 북조선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신 무장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딱 붙잡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겠네요.
아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서준 자매님이 읽어줄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생긴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명자로 부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고 모세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사야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우리 예언자매님부터 나눠줄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꽂혔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어떻게 꽂혔어요?
군사는 전쟁터에서 싸울 때 지휘관이 돌격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 두렵지만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이 영적인 전쟁터인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렵지만 두렵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앞에 놓이게 되면 그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좀 그 앞에 놓여진 상황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멈칫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라고 딱 명령하시는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보다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군사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고.
네.
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두려움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귀한 고백 나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준 자매님은요?
저는 세상의 냉정함은 결과로만 우리를 평가하지만 나의 이름 없는 수고와 최선까지도 모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다들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우리 연재매님 또 있어요?
아, 제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를 못했는데
못한 거 아니세요?
결국 그러한 두려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그 길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좀 더 오늘 확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뢰하며 나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새로운 각오로도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께 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히 용납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민족의 복음 통일을 선포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의 부활의 호흡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사자가 외치는 위엄한 모든 사망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가운데 우리 예언자매님 우리 서륜자매님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